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8장.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같은 고을에 호러미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호러미는 여러 번 재판관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수에게 적당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으나 한참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한다. 이 여자가 바라는 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러면 더는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겠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서둘러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무원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바리새파 사람은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 세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나 세무원은 멀찍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세무원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유대 사람 지도자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지만 내 물음에 대답은 하겠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참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졌다. 그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참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얻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놀리고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실은 그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그분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길가에 눈먼 사람 하나가 구걸하며 앉아 있었다. 그 눈먼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히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더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예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렙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재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예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도와 종으로서 나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다른 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이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과 아들이라는 신기한 관계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입장에서는 종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들이라는 이중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뒤에는 반드시 그 고백을 따른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 있고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마치 거듭나기 전의 베드로처럼 영광만을 생각하고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 속에서나 고백은 반드시 평탄치 않은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으실 때 듣기 좋지 못한 얘기들은 다 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외에도 나사렛 이단자, 많은 사람을 속이는 자, 바알세불 이런 이름들도 있었죠. 오늘도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세례 요한 정도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순화하여 도덕적이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엘리야 능력으로 역사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선자 중에 하나, 세상의 모든 종교 중 하나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입술에 붙은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야 진정한 고백입니다. 또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탄식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아마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라고 믿는 고백인 거죠. 이것은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내가 가진 권력, 나의 명예에서부터 나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지기, 즉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지요. 나의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임시적으로 육신에 있을 동안 맡겨져 있는 관리자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난 세 가지 정도. 왜냐하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도인 나의 대제사장인 거죠. 두 번째로는 나의 대선지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시는 분, 천상의 하나님을 이 역사 속으로 모시고 와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하나님, 나의 대선지자입니다.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명령권자,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도라고 하는 믿음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임마누엘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을 소경 취급하고 주님을 귀머거리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께서 옆에 계시다면 못할 짓을 쉽게 하고 예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 거짓말, 저주하는 말 등등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의 갈등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모습이 결정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냐 인간의 편리냐 하는 두 가지 관건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마귀는 괜찮아 를 계속 부추깁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괜찮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교회 가기 힘들겠다. 그래 다음에 가면 되지 뭘 그리 고민해. 마귀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즉 무장해제를 시키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멀찌감치 다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모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도 명목상의 백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구약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시 뒤에 16절에서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고백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고백에 따른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세례 요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순화하며 도덕적이게 하는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또는 엘리야, 능력으로 역사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선자 중에 하나, 세상의 모든 종교 중 하나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에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한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 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다간 후에 상 주시니 최후 승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 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성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 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